제38장 대화기록 첫 번째. 시간 1936년 10월 16일 오후. 장소 하문. 개인적인 빛과 단체적인 빛. 하나님이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데에는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한 면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빛이 가장 특별한데 성전 안에는 등대의 빛이 있으며 이 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등대의 빛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장구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의 모임에 있어서 성경은 성전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가 성령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매번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것이 신령한 집이 되며 우리는 하나의 돌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됩니다. 오늘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 평소에 얻지 못한 빛을 얻기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때 개인이 빛을 얻을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이 될 때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친히 바울 개인에게 나타나심. 질문.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왜 친히 바울 개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답변. 사도행전은 반드시 10장까지 가야만 오순절이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유대인의 오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고넬료의 집의 오순절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다메섹에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만약 하나님이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다 그가 스스로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지만 그 개인을 사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전복시켰습니다. 그가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빛으로 그를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바울에게 기이하게 나타나신 목적은 그를 굴복시켜 그로 순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할지라도 주님은 또 사울에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에게 두 가지 일을 알리셨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의 죄를 씻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 중에서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순복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의 손에서 복음을 얻는 것이지만 바울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강론할 때 이 계시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노상의 체험이 있는 까닭은 신약의 교회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의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복과 복종. 질문. 베드로는 젊은 자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젊은 자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해야 하며 또 서로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젊은 자가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행위의 문제이고 순복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은 속마음의 문제이고 복종은 행위의 문제이며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지만 그에게 순복하지는 않습니다. 순복은 태도에 있어서 그와 상통하고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종하는 아내는 많이 있지만 순복하는 아내는 적습니다. 아내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지만 어쩌면 그들은 일할 때 입으로는 중얼중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복종이지 순복이 아닙니다. 아내 된 여러분은 순복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형제는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 그의 신앙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저는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몹시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의 속마음은 온유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그의 신앙과 상반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종된 이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된 이에게 반드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아내가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당신의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좋은 국민은 반드시 위에 있는 이들에게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은 곧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젊은 자들도 역시 연장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순복이지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영이 곧 순복의 영입니다. 만약 서로 순복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많은 번거로운 일들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 질문. 하나님이 영이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답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 반드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육형제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반드시 육형제 개인이 아닌 것으로 비유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질문. 마태복음 5장 28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변. 마태복음 5장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무엇 고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땅히 음욕을 품기 위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고 번역해야 합니다. 보고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만 보는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에서 어떤 사람을 본 것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본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보러 가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음욕을 품기 위해 한 여자를 보러 가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길을 가다가 여자를 보는 시험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여자들의 행위와 옷차림 등이 합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은 항상 당신으로 죄를 범하게 이끕니다. 당신은 길을 걸을 때 자연히 여자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가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자를 보러 가는 것은 당신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본 것은 의도적이지 않는 것이지만 일부러 가서 보는 것은 가늠한 것입니다.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본 것은 의도가 더해지지 않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러 가는 것은 의도가 더해진 것이고 고의적인 것이며 이것은 죄를 구성합니다. 생각을 처리함. 질문. 어떻게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답변. 사탄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말과 거동은 모두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 자기가 한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예전에 이미 이러한 생각을 했기에 오늘 그것을 말해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생각을 이기는 믿는 이는 아주 적습니다. 모든 시험은 먼저 하나의 생각으로 변하고 그런 후에야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먼저 생각에서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반드시 생각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랑하는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방랑하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방랑하는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더욱 쉽게 방랑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형제는 나에게 기도할 때 생각이 분산되어 집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하지 않을 때인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생각이 세상을 맴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 당신의 생각이 방랑한다면 기도할 때 생각이 산만하여 집중할 수 없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방랑하는 생각을 처리하려면 먼저 주님이 보혈로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병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았으므로 생각이 쉽게 방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며 머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투구는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머리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때 방랑하는 생각을 거절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욱 어지러워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사탄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있을 때 애굽에는 기적을 행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자 그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변하게 했을 때 술객들은 이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버티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날이 길어질 때 사탄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